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오늘 수도 베이루트 인근의 헤즈볼라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날 아침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 소재 헤즈볼라 무기 비축시설을 공습했다며 공습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 경고 등 민간인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음이 들렸고 두 개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레바논 남부 도시 카나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남부 도시 나바티에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베이루트에서 본 이스라엘군의 폭격 임무의 범위와 성격은 우리가 이스라엘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베이루트 내부를 처음 공습한 데 이어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요르단을 방문해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그리고 최근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의 요르단 방문에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테헤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아락치 장관은 요르단에 이어 이집트와 튀르키예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락치 장관의 이번 순방은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 영토 내 주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과 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136기가량의 공격용 드론과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51기의 드론은 크이우 등 14개 지역에서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으며 60기는 전투현장 병력들에 의해 요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나머지 드론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날 아침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러시아군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수차례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탈리아 갈리바렌코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 전 나토 가입 초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날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격퇴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다자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나토의 집단방위 태세 강화와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진화하고 있는 IS의 위협에 맞선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19일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로마 바티칸 방문을 끝으로 이번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유럽연합과 걸프협력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안보 문제와 무역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유럽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공동주재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의 심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북한의 제도는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는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국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아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질문에도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지적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actions by the DPRK, we have seen them continue to take steps that raise tensions, and we will encourage.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을 봐왔다며 우리는 그들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긴장과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조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일공로한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에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즉각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한국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난 뒤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 발표 뒤 바로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겨냥해 위협적인 수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같은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e is defining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some sort of alien entit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김정은은 현 한국 정부를 북한이 상대할 수 없는 적대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것을 비난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정과 미한 동맹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SMA는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 양국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특별조치 협정 문안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방위비 협정이 미한 동맹의 불평등함을 보여준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수, 물자, 서비스 및 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미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이래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반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은 안보 불안과 향후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 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며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쓰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The U.S. negotiators wanted a reasonable and mutually agreeabl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가율은 점진적이고 미국은 방위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관철했다는 측면에서 상호 이익과 균형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합의된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인상해 약 11억 3천만 달러로 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연합 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며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는 데 대한 비호회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국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데 대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사는 공개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세부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이달 3일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왔다면서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 분계선 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의 심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우리는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DPRK soldiers fighting on behalf of Russia. If that's true, it would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elationship.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지난 수개월 동안 발전해온 양국 관계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는 또한 전장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계속 겪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화브리핑에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질문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같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we cannot independently confirm those reports. That said,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커비 보좌관은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견해가 사실이면 북러 국방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개월 동안 이 관계가 급성장하고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푸틴의 절박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며 이 보도는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하루 사상자가 1,000명이 넘는 등 러시아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If it's true, it's coming at a time when Russia continues to suffer extreme.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포스트 등은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 공수돌격 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대의 예상 병력은 3,000명 정도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 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적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선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 CN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VOA의 질문에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군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일은 처음 본다며 북한군이 무기, 탄약, 기술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would say that in my time in uniform in almost 39 years, I'm not awar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having real-time
이어
feedback
내가 지켜본 바로는 북한 무기는 사거리가 그리 좋지 않고 훈련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르다면서 그들이 실제 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무기, 탄약, 역량, 심지어 병력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는 공개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대담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실시간 전장 피드백을 받는 것은 39년 군 경력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탄약, 무기, 시스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면 학습의 요소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담에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국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위안 동맹의 준비태세가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크리스토퍼 라네브 주한미 8군 사령관,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I am fully confident in the things that... General Camara and General Lani, the 8th Army Commander.
이어 우리의 훈련과 준비 태세가 꽤 견고하다고 확신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미한 동맹은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다른 위치에 있으며 동맹의 전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물자를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훈련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대담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아시아판 나토가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지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목격한 것은 다자 활동과 다국적 훈련이 증가했으며 역내 국가들이 참여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not my lane to talk about whether an Asian NATO is a...
그러면서 이러한 다국적 훈련을 통해 여러 군대가 함께 모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상호 운용성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린 사령관은 이것은 중국의 점진적이고 교활하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균형추와도 같다며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린 사령관은 이날 대담에서 금세기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의해 정의될 것이라며 영내 미국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내외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에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 억제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3국 고위 관리들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0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양자회담을 윤 대통령과 가진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적이며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신임 총재와 총리로 선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한일 관계 회복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3국과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것이 영내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the US Japan Korea trilateral and also Japan Korea those relationships are important because we're seeing an escalation in North Korean threat.
여석자는 한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외에도 군사적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미한일 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10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아세안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번 관계 격상도 같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양측은 관계 강화에 따라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았습니다. 양측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한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어 석전은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한 아세안 관계 개선과 강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경제협력과 대아세안 외교에 집중돼 있었고 강력한 안보나 전략적 요소는 별로 없었다며 이번 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는 보다 완전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a step up in terms of South Korea ASEAN relations. The Moon government, I think, was keen in improving, strengthening ASEAN.
여석자는 또 이번 한 아세안 관계 격상을 통해 한국 함정이나 무기가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방산 협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미 일부 국방협력과 무기와 함정 등의 이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아래에서 이런 협력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최근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14일 영국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요? 어떤 네. 행사였나요?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와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행복의 발견이란 행사였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상처를 딛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주제로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 등에서 겪은 참혹한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하고 탈북민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어떤 계기로 열렸는지 궁금한데요.
10월이면 영국 대학에 막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인데요.
네.
요즘 한국 노래나 음식 등이 인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반도의 반쪽에서는 얼마나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박지현 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POP, K-푸드는 많이 알려졌는데 분단된 한반도의 반쪽, 그 진짜 절창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그 반쪽의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행사를 주최한 로렌스 만 옥스포드 브룩스대 교수는 VOA에 영국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북한 내 삶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듣기 힘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곳이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상황,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날 탈북민들은 직접 자신의 탈북 경험 그리고 북한의 인권 참상을 증언을 했다고요?
네, 영국에 살고 있는 김규리 씨와 변예은 씨가 자신들의 북한에서의 삶과 목숨을 건 탈북, 중국에서의 거듭된 인신매매 등 끔찍했던 경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변예은 씨는 어려서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를 겪고 네 번이나 강제 북송당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강제 북송돼 수감돼 있는 동안에 같이 수감됐던 꽃제비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도 그 아이 몫의 배급을 받아먹기 위해서 죽었던 소리도 않고 시체 옆에서 배급을 받아먹던 이야기 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네.
김기율이 씨는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동안에 신분이 없어서 20살 때 임신 4개월째 아기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낙태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 몽골 초원을 헤매다 운 좋게 변방 수비대에 발견돼 자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수십일간 초원에서 길을 잃어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탈북민을 만난 사연,
네.
또 북한에 남은 가족을 구출시키기 위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 여정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규리 씨는 또 동생이 지난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기도 했는데요.
네.
영국에 정착한 언니도 중국에서 붙잡혀서 강제 북송됐던 얘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규리 씨의 동생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돼서요. 아직까지 생사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네.
김규리 씨 언니도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돼 북한 온성 교화소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서 아직도 두통을 호소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이 수감됐던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임신 6개월째의 여성이 있었는데 간수들이 때리다 지쳐서 다른 죄수들에게 때려죽이라고 시켜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네.
또 교화소에서는 잠도 눕지 못하고 앉아서 자는데 밤새 쓰러져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규리 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리를 딱 꼽힌 상태에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자다가 보면 옆에서 팍팍 쓰러진다는 겁니다. 다 죽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룻밤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이번에 북한 인권 영화도 상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영화가 상영됐나요?
네, You Don't Know 2, 행복의 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총 3부작 중 2편으로 1편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면 2편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영화를 제작한 이용남 감독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서 행복의 발견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죠. 박지현 대표는 영국 학생들에게 탈북민의 직접적인 증언뿐 아니라 미디어,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국 대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영국 대학생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겠죠.
실로 믿기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지은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 몰랐는데 이제 먼저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서 진짜 다들 말을 못하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1시간 20분 동안 진짜 숨소리 하나 안 들렸거든요.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고.
이날 토론에 참여한 롤리 킴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은 토론자로 참여했지만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청중들이 너무 집중해서 토론 주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이번 행사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제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에서 또 다른 탈북 그러니까 북한 인권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행사였습니까?
지난 9일 런던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와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세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네.
이들의 생사나 행방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송환된 탈북민들 가운데 두 명은 처형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강제 송환된 이들의 행방 확인과 처벌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씨를 포함해서 인권단체 회원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네.
또 북한에는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행방을 확인해 줄 것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로부터 14일 영국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행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북한의 제도는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다론 아제모울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가 14일 한 목소리로 주민들을 착취하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The south and the north, according to the best data we have, were on a par before the country was separated and diverged in terms of its institutions. And over time,
아제모울루 교수는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확정된 뒤 MIT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며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모울루 교수는 한국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민주화 속도를 높였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편중과 빠른 인구 고령화 진행 등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And I don't hold very great hope for North Korea. I think one of the emphasis of our work has been, look, institutions are bad because they serve certain people's interests.
아제모울루 교수는 제도가 사회에는 해롭지만 그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북한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엘리트층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 큰 억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더 민주적인 체제 아래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14일 MIT 교수인 아제모울루 존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번영하거나 실패하는 주요 원인을 제도에서 찾았으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를 분석해 포용적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보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열쇠라고 연구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이먼 존슨 교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과 비교해도 북한은 후퇴한 체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retreated into its shell and has created a system that obviously favors a very few people. And a lot of people in North Korea.
존슨 교수는 구소련 체제는 붕괴했고 중국의 개혁도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체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많은 핵무기 능력과 로켓 발사 역량을 구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더 좋고 강력한 제도가 더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한 제도를 수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그 반대로 나가는 지도자들이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은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다국적 감시체제가 발족했습니다. 또 미얀일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나머지 8개국
주한 대사들과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MSMT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생한 대북 제재 보고의 공백을 메울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며 우리 모두는 도발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온전히 유효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에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에 대체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러는 사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기는 상황이 계속돼 신속한 대체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 외부에 메커니즘을 설립하자는 데 주요국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 메커니즘의 향후 활동에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위반 또는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패널은 연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와 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MSMT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해상 제재 회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엔 안보리 내 역학 관계 때문에 파행 운영됐던 패널보다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1개국이 사실은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중러 관계 기업까지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 마크가 사라지면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참여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캠벨 부장관은 참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연합돼 있고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MSMT의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한편 미한일 외교 차관들은 이 행사 직후에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요?
네, 미한일 차관들은 14차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갖고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며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armed by the provocative steps that the DPR has taken across many arenas in terms of missile activities.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핵과 미사일 관련 행동, 우크라 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 등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발에 대해 놀랐다며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차관들은 또 올해 안에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and as I said, I think we agreed that we'll continue to.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밀착해 감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도 북한군 파병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또 북한을 두둔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킨 행동과 관련해 한국이 최근 북한에 취한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런 행동을 멈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유사시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 비준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러시아가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지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러 두 나라 협력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이 법률적 구속 역할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맞춰서 국가 두마의 비준 요청을 했고 또 그 조약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개입과 혹은 영향력 행사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 조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 간의 정책 공조가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박사는 루덴코 차관이 군사 지원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고조된 위기 상황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 등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당장 한반도에서 대립이 격화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긴장하는 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중국 입장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각 당사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은 자국 경제 상황 악화로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당사자 간 정치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두둔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한국군 무인기가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축구가 이라크를 3대2로 이겼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무인기와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남북한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여정 북한 부부장은 14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것은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한국군 무인기가 아니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유용원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네, 이 같은 분석은 유용원 의원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첫째는 무인기의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용원 의원은 분석 결과 평양 침투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무인기와는 다른 형상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인기에 비해 날개 뒤쪽 동체의 비율이 더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근거도 있나요?
네, 또 다른 근거는 북한이 공개한 전단, 즉 삐라를 담은 통입니다.
네.
북한은 무인기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삐라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공개했는데요. 위용훈 의원은 공개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로 제작됐다는 것이 한국군 무인기가 아니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인기는 군용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합니다. 무인기를 만들 때 조잡한 방식에 3D 프린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비를 써서 견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3D 프린터로 값싸게 만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북한 국방성의 대변인은 14일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한국의 유명한 무기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그에 따르면 이번에 평양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소형 무인기로 활주로 없이 2m 미만의 발사대로도 이륙할 수 있어서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 이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만들어서 평양으로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살포된 피라는 공개를 했는데 세 차례 침투한 무인기는 공개하지 못했는지 하여간 그랬거든요. 평양의 방공망이 실제로는 엉성하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양은 대공포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4중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방공망은 196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방공망은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강철로 교체를 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 평양을 침투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침투 때 충격을 받고 7일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국방상을 노광철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14일에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서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인기는 2, 3m 정도로 크기가 작은 데다 고도가 낮고 속도가 느립니다.
네.
기존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 잡혀도 새때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기를 잡으려면 신형 국지용 방공 레이더를 설치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하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무인기 침투로 좀 김정은 위원장 기분이 나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휴전선,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건 이건 좀 심한 대응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를 빌미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것은 북한 내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부각시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이라크를 이겼습니다.
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3-2로 물리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팀은 15일 용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이라크를 3-2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한국팀은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유명한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빠졌는데 골은 누가 넣었습니까?
네, 이번 경기에는 한국의 공격수인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요. 홍병보 감독은 주전 선수들이 빠지자 젊은 선수인 오세훈, 오형규, 배준호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피를 수혈한 셈인데 전략이 맞아 떨어졌나 보죠?
홍 감독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네.
전반 41분 배준호 선수가 내준 패스를 골문 앞에 있던 오세훈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 슛으로 연결해 첫 골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후반 29분 한국의 오영규 선수가 왼발 슛으로 한 골을 더 넣었고 이어 후반 38분 이재성 선수가 머리로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VOA 뉴스투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